저는 2003년도에 지금 활동하는 단체인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에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 단체 이름이 한국 여성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였고, 이제 어쨌든 2005년도에 단체 이름을 전환하면서 주로 그러니까 이메일로 그다음에 면접으로 전화로 상담을 하고요. 각종 이런 인터뷰들, 매체 인터뷰 아니면은 뭐 대학생이나 다른 단체들의 인터뷰 아니면은 뭐 자문 같은 것들 그런 거 하고 다른 단체 성소수자 단체들이랑 연대 활동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같이 활동하고 있는 무직행동이라는 연대체에서 내일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하느라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다가 왔어요. 끼리끼리는 원래 레즈비언 단체를 만들자라는 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게이 활동가들이랑 같이 이제 동성애자 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그 1993년도에 초동회에서 갈라져 나와서 게이들은 친구 사이를 만들고 레즈비언들은 끼리끼리를 만들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아주 생활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인데, 그러니까 같이 그 초동회를 만들었던, 꾸렸던 게이 활동가들이, 그러니까 썩그 여성 활동가들한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평등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회의를 하는데 담배를 피우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남자 어른들이 젊은 여성들한테 너 어떻게 담배 필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시에 게이 활동가들이 되게 그런 식의 태도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보이고 그런 생활적인 관계적인 이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슈. 그러니까 게이 이슈와 레즈비언 이슈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니까, 에이즈는 게이들의 병이었는데, 그니까, 게이들의 병이라고 사람들이 알았던 게 아니라,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의 병이다, 동성애자들의 역병이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이때 역병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리게 하는 존재는 남자고,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남자였던 거고, 그래서 에이즈 담론이랑 같이 얘기됐던 동성애자라는 거는 게이였고, 게이들한테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리는 작업이 필요했으면서 동시에 커뮤니티에서 그걸 예방하는 캠페인을 하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이미 가시화된 상태에서 자기들의 투쟁을 벌이는 게 되게 관건이었던 반면, 레즈비언들은 그런 만큼이나 아니 여자랑 여자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기혼 여성 레즈비언 남편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여자랑 바람난 거라서 자기가 참아준다고 만일 남자였으면 못 참아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지경이니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레즈비언들의 섹슈얼리티나 관계는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되게 커서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 이거는 젠더 이슈다 그래서 남녀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계급적으로나, 뭐, 학력과 관련해서나, 교육의 기회에서나, 되게 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뭐,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기회, 교육 기회, 이런 게 이제 적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회의 차별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이나, 보다도라기보다 그런 것만큼이나,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서구에서랑 되게 비슷한데, 이제 한국식으로 강화되었었던 것 같은데, 그한 가지는 되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한테 어머니 되기를 강요하고, 보살핌 노동, 감정 노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일에 여자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 부인이 돼서 자기랑 섹스하면 되는 거지, 여자는. 밖에 나가서 여러 남자들이랑 당연히 남자랑이라고밖에 상상을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 남자들이랑 몸을 섞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땐또 자기랑 몸을 섞어줘야 되는 거고 어떤 여자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중적인 기준이 이렇게 들이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켠으로 여자는 되게 욕구가 없고 혹은 없어야 되는 존재 그렇게 여겨지고 한켠으로는 언제나 정말 어베일러블한 그런 도구로서의 존재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전부 다 남자들의 성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여자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가 여자를 욕망할 수 있고 남자가 없이도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다니 라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 되어버렸던 거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점점 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손잡고 뭐 서로 끌어안고 무릎에 앉히고 이러는 게 예전에 그 여학생들끼리의 깊은 우정을 사람들이 흔히 여겼던 것과는 다르게 위험하게 바라봐지고 있지만 점점 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 극히 얼마 전부터의 일이고 불과 지난 몇 년간 점점 더 증가한 이방 검열 때문인 거고 되게 여전히 여자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생각이 되게 만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중잣대 때문이라고밖에는 그러니까 그런 농담이 있는데 커뮤니티 사이에 한국에서 제일 부자는 게이 커플이고 그 다음이 헤테로 커플이고 그 다음이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마다 경제력이 다르고 그러니까 원가족이 얼마나 서포트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커밍아웃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레즈비언 커플이 제일 가난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게 쉽게 빈곤화되는 상태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훨씬 더 이 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위치적으로 되게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은 게이 남성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매개로 일단 가정을 꾸리고 자기의 섹슈얼리티를 또 다른 방식으로 꾸려가는 측면이 있는 반면 그러니까 여성들은 일단 기존의 결혼 제도로 진입해버리면 거기서 자유롭기가 남자보다 훨씬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미 기혼자가 돼버린 이제 숨어 있는 게이 레즈비언들의 상황도 또 다르고, 그게 되게 젠더나 계급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페미니즘 운동의 전반에 대해서 내가 훑을 수 있나?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제 위치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려면은 제 포지션을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되게 좋은 축에 속하는 4년제 대학을 나왔고 그 대학에서 되게 활발했던 여성주의 운동을 90년대 후반부터 되게 활발했던 반성폭력 운동 그러니까 여성주의 운동을 제가 2000년도에 학교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그로부터 훌륭한 사례를 받고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있는 공간에서 학습하면서 되게 쉽게 의식화됐고 쉽게 조직화됐고 정말 되게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페미니스트가 됐어요. 20대 초반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최신 담론들의 한가운데에서 여성운동을 접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러니까 되게 고졸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집 밖을 나온 적 없는 장애 여성의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주 여성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페미니즘을 그러니까 여러 페미니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페미니즘은 되게 극히 제 경험으로부터 바라보아진 어떤 되게 그런 페미니즘일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소위 주류 페미니즘으로부터 투쟁하고 떨어져 나온 되게 비주류 페미니즘 영역에 지금 속하게 됐고 레즈비언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게 되게 뚜렷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배우고 성장했던 페미니즘부터 간략하게 그냥 시작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가정폭력이 문제화되고 성폭력이 이름 붙여지고 이러면서 가정폭력 특별법, 성폭력 특별법 이제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성매매 특별법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뭐 좋고 나쁘고 뭐 문제가 있고 그걸 떠나서 그 법들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여성의 전화라든지 뭐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제 이런 여성 단체들이 그런 작업들을 주로 했죠 사회 운동 속에서는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은 어떤 시기냐면 제가 얘기했던 그런 메이저 캠퍼스들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러니까 교수들의 성폭력 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위계들이 개입된 그런 성폭력에 대해서 학생 단위가 자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도권에서 풀지 못하는 거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때고, 그러면서 자치 규약을 만들고 학내 성폭력 학칙을 반성폭력 학칙을 만들고 이러면서 담론을 되게 여성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그런 흐름이 되게 강했고, 그런 상황에서 뭐라 해 그래야 되지?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워서,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되게 큰 뿌리가 됐던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에 투신했기 전에 학생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좌파 학생 운동으로. 거기서 아무리 이제 뭐 여러 주제로 집회를 나가고 이럴 때 여성주의 이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걸 보고, 그리고 생활할 때그 초동에 갈라졌던 그런 이유들과 같은 것들이 그 운동판에서 벌어지는 걸 보고, 그리고 되게 진보적이라는 인사들이 동료들을 강간하고도 발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문제다. 운동 사회 내 성폭력들의 이제 문제 제기하는 흐름들이 또 이제 제 주변에 선배 페미니스트 언니들 사이에서 있고, 백인위원회라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아, 여성주의라는 게 이렇게 진보 진영 안에서도 묻혀져 왔던 목소리를 들리게 할수 있는 도구구나,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조차, 그러니까 남자친구 얘기가 허다하게 들려오고, 그니까 주변에 둘러봐도 저 언니가 레즈비언이라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딴 애들이 남자 사귀는 것들을 되게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남자를 사귈 수 있지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주류적으로는, 그니까 성폭력 얘기를 해도 남자한테 당한 성폭력을 얘기해야 되니까, 어쨌든 헤테로 구도를 못 벗어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옮겨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제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본격적으로 사귀게 돼서, 해 돼서, 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당시 끼리끼리로 가서, 그니까 하던 벌은 못 버리고 바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회원으로만 있었어도 오늘날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예, 그래서, 그때 지금은 또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아니 뭐 달라봤자 여연은 한국 여성 단체 연합 같은 데는 상종할 수 없는 그룹이 되긴 했지만, 이제 제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뭐 유급 간사로 활동하고 이러면서 그 이후로 쭉 활동을 이어오면서 겪었던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단체들에서 이제 좀더 많이 혜택을 받고 이럴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생각하는데, 뭐냐면 한국여성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이미 이제 윗세대가 된 거의 한 세대 위의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돈을 자금을 끌어오고 이래서 만든 재단인데, 그 재단에서 이제 사업을 공모해갖고 기금을 나눠주는데, 이거 프로젝트 하라고.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레즈비언 단체인끼리끼리가. 그러다가 어느 해 이제 겨우 될 뻔했는데, 우리가 뒤로 알게 됐죠. 되게 다른 데준 것들을 중에 찌끄러기 모아갖고 우리를 하나 겨우 만들어줬다는 거를.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주면 우린 받지 않겠어, 이러고 이제 몇년 동안 왜 우린 안 줘, 우린 안 줘, 이러다가 정작 줬을 때는 안 받고. 멋있게 우리는 보이콧한다 이러면서 그러고서는 그 이후부터 다른 단체들이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제 몫을 했다, 뭐 이렇게 당시에 평가를 했는데, 이제 또 이후에 어떻게 평가할지는 이제 또 이제 생각할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당시에 평가는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가 됐고, 이제 개인별 공부로 이제 신분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이제 이성의 핵가족 중심의 틀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당시에 이제 호주제 폐지 운동을 거의 10년 동안 했는데, 그때 저도 저희 단체 대표로 이제 그 연대체, 그 호주제 폐지 무슨 공동행동, 거기 들어가서 폐지 이후에 신분 등록 형태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고민을 하는데, 이제 개인별 공부로 이렇게 이성애주의 드러나지 않게, 한부모 가족 피해 없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그것까지 통과를 같이 시키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을 때, 아니 호주제 폐지 운동을 이제 되려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해달라 그랬다가 호주제 폐지도 못하면 니네 책임이라는 식으로 나왔던 이제 소위 윗세대 아줌마 페미니스트들이 있는 거죠. 기가 막혔고 근데 다행히 그렇게 쭉 밀고 나아가지진 않았고 이제 타협하는 선에서 되게 그냥 적당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개인별 공부 형태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8, 90년도에 그렇게 투쟁적으로 전투적으로 가정폭력 방지법, 성폭력특별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저희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는 되게 편협한 이성의 중심주의자들로 다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페미니즘은 우리 지금 퀴어 활동가들이 취할 페미니즘이 아니고 싸워서 문제 제기해야 할 페미니즘이라는 거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일단은 가시화 전략이 제일 필요하고 레즈비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들끼리 대체 뭘 하느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레즈비언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보여줘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되게 절실히 느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에는 안 되지만 뭐 라디오까지는 되는 뭐 목소리 커밍아웃까지는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뭐 글을 써 실명은 밝히지 않지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는 할 수 없지만 강의를 불특정 다수한테 강의를 나가는 건 또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거리에서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레즈비언이 있고 당신들 앞에 서서 우리 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가 레즈비언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를 만일 오늘 당신네 동네 터미널에서 봤으면 저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했겠느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 내가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본 레즈비언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 공중파 방송 같은 데서 게이 커플은 그나마 나오고, 게이 캐릭터도 그나마 나오고, 영화로도 그런데, 레즈비언은 한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왜냐면은 게이도 사실 약간 비현실적으로 그려지죠.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게이만 조금 껄끄러운 효과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제 레즈비언들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면서도 여전히 와, 저 언제 참 좋긴 한데 경수랑 태섭이가 우리는 언제 나올까 텔레비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정체할 때 끼리끼리 처음 갈 때 거기 가면 언니들이 다 가죽바지에 체인 차고 머리 짧고 덩치도 남산만한 그런 되게 무서운 다이크들만 있을 것 같았어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도 올 것 같이. 그래서 얼마나 비호감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이 사회에서. 나는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언니들이 언제 KBS, SBS, MBC에 나올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만 다 레즈비언인 건 아니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도 레즈비언이니까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올까? 우리가 상담소로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었는데 애초에 끼리끼리가 생겼을 때 지금은 되게 여러 단위들이 생겨서 다양한 지향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지만 레즈비언 단체건 여성 성소수자 단체건 94년도만 해도 끼리끼리가 처음이자 유일한 그런 레즈비언 단체여서 상담이라는 걸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심리학 전문가 뭐 의사 이런 것들 같은 건 없었지만 그냥 전화를 받는 거죠. 그냥 답장 써주고 편지 보내면 아 나도 레즈비언인데 너 힘들겠구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상담을 쉬지 않고 해왔고 그게 되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상담이 바로 현장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강화하고 그걸 좀 더 대중적으로 어필하고 좀 더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게 상담소란 이름을 가져보자라고 결의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겁내지 않고 저 얘기해도 되냐고 허락받지 않고 전화해갖고 허락받아요, 내담자들이. 아니, 제발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여기 얘기 들으려고 있는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상담 채널을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그 안에서 법률적인 지원, 의료적인 지원, 뭐 경찰 뭐 그런 수사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해서 연대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실제 내실을 갖추는 것과 실제 지원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홍보하는 거, 이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슈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런 유행하는 그런 담론들을 우리 식으로 어떻게 풀까가 핵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에서부터 아젠다를 만들려면 이 상담을 요청 들어오는 내용의 경향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이제 틀을, 프레임을 좀 더 좀 정교화 시켜보려고 하고. 그니까, 10대 2반들 있죠. 그니까,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2반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을 때, 쉼터에 가도, 쉼터에서 얘네들이 천덕꾸러기인 거예요. 딴 애들 옮길까봐 선생님들이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렇게 역시나 이런 게 전염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10대 2반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할 필요가 있고, 되게 당사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도 해서 이제 어떻게 연대를 할까, 그 눈높이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제 성인 커뮤니티에서 이들을 지지 보족할 건가. 그다음에 커밍아웃하는 그 전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우팅을 조심해라라는 캠페인은 그냥 되게 기본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커밍아웃 할 건가. 그러니까 여성이, 레즈비언이 자립해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게 되게, 레즈비언 아니더라도 되게 힘든데, 여성이 남자랑 결혼하지 않고 원가족을 떠나기라는 게 되게 힘든데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레즈비언으로서 되게 독립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 경제적인 자립은 되게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로 살아도 혼자서 괜찮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커밍아웃 할 수 있나, 커밍아웃의 기반을 어떻게 만드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어떤 궁극적으로 이렇게 입법 운동을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가족 구성권에 대한 거고, 크게 하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고, 하나는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거예요. 그 중에 가족 구성권 같은 거는 뭐가 좋은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합의된 건 없어요. 뭐 결혼 합법화가 좋을지, 뭐 주거 연대 계약이 좋을지, 뭐 팍스 같은 그런 시민 연대가 좋을지 뭐 몰라요. 아직 고민이 시작되는 중이고, 참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원칙 하나는 우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성 커플만 보장받는 게끔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헤테로, 그 핵가족 바깥에 되게 다양한 모든 것들에 좀 이렇게 고개 돌려서 연대할 방법을 모색해 보자 정도까지는 합의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수 기독교 세력의 입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별 사유들 중에 성적 지향이 들어있던 게 빠졌던 2007년도에 엄청나게 이제 투쟁을 했지만, 그리고 올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이게 뭐 실효성 있게 제정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냐, 아니면 LGBTQ들을 위한 좀 분리된 특별법 같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의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 논의 자체가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참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성애 성폭력인데, 여기서 약간 이슈가 겹치기도 하고 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나 그 성폭력 상담소에서 같이 연대해가지고 군대 내 성폭력을 이제 문제 제기하고, 지금 동인연 친구 사이 뭐 같이 해가지고 군형법 관련한 것도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군역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또 같은 문제인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강간죄의 객체를, 그러니까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가 여전히 부녀고 강제 추행부터가 사람인데 그 부녀라는 거는 너무나 성기 중심적이고 너무나 이성의 중심적인 그런 성폭력 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이때 되게 전략적으로 지지를 표하고 전략적으로 이제 뒤로 물러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그러니까 호적은 정정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포스트 오브로 오래 살았던 MTF 트랜스젠더가 강간죄 객체로 인정을 받았던 최초의 사례가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서도 이겼던. 근데 그때 판결문이 여전히 성기 중심적이고 이 여자한테 질이 있고 이 MTF한테 이 MTF가 질이 성형이 됐기 때문에 남자랑 섹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간 당한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성별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1번이지만 자기 여자로 인정받았다는 거 되게 유의미하고 피해를 피해로 구제받았다는 거는 유의미하고 그건 찬성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판결문의 논리들의 세부 항목들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논리에 따르자면 동성간 성폭력이 여전히 이렇게 간과될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따져 나갈 건가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여자들끼리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건 여자들 간의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게 상상 불가능한 만큼이나 상상이 잘 안 돼서, 남자들 소위 그러니까 바이오 젠더 다 남자인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페니스가 두 개 있어서 당연히 성적으로도 더 상상이 잘 되는 반면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서 안 되는 거야. 레즈비언조차도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고 피해를 피해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식의 작업, 성폭력 개념을 확장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